오케이. 오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7장 42절과 4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시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본문의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된 것이냐 하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지나면서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초대 교회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부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이제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것이 정말 시대의 어떤 무슨 사기극이었다면, 사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전하다가, 어지간히 이 가짜 사실을 퍼뜨리다가, 자기의 생명이 정말,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으면 아마 실토하고, 아,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이 부활의 이 사실을 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활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을 때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3천 명이 막 한꺼번에 회심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 가는 것은 곧 그동안 지금까지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또 이 아주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는 계속 흥황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점점 체계가 잡혀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곱 명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집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집사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의 역할을 했던 그 일곱 명이 이제 선출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대단히 큰 어떤 표적들이 큰 이적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제 체포돼서 그래서 유대인의 그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 앞에 이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스데반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그 앞부분에서부터 이제 쭉 스데반이 이야기를 할 때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좀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야기를 꺼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이렇게 형성하셨는지, 얼마나 특별한 민족이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골자는 뭐냐면, 그렇게 쭉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그 골자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특별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 너희가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민족인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라. 예.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던 이 이민족들을 그냥 막 함부로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수는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이 관영해지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봐주실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 어떤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 시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가 있을 거냐. 이집트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 아닌 곳에 가서 종노릇 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이미 앞서서 다 얘기를 해놓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열두 아들, 그래서 열두 아들 중에서 지금 11번째 아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번성하다가 이제 변심한 파라오 때문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구출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이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할 때 그 야곱,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별칭으로 주신 이름을 하나를 더 주신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이제 국가로 형성되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골자는 너희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그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봐라. 원래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었는데 그 형들이 다 그걸 무시하고 요셉을 핍박하지 않았었냐. 그리고 또 모세를 봐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자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부했었냐. 네가 뭔데 우리의 대장 되려 하느냐 이러면서 거절하지 않았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이제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쭉 진행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딱 정의한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이게 딱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다 이런 모든 제도들을 다 주셨는데 실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램판의 별을 들고 다니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램판의 별을 들고 다니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이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섬기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배웠는가?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이집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는 영적으로는 지금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집트를 이집트를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학대받은 곳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속박의 집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쇠용광로였다. 그러니까 이 참 쇠물까지도 녹여서 이렇게 팔팔 끓이는 그 용광로와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시련의 장소였죠. 또 한 가지 표현은 소돔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대단히 사악해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불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로 심판하신 도시였는데 이집트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같은 곳이다. 또 이집트에 대한 또 하나의 묘사는 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함의 땅. 함이 누군지 아시죠? 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제 땅에 정착해서 노아가 포도원을 이제 경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마 발효된 이 포도 주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됐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시고 실수해서 누워있을 때,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그때 이 막내 아들인 함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형들에게 가서 고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단순히 본 것만이 아니라 뭔가 어떤 정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그 일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그 형제가 지금 함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을 소개할 때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 미스라임 이것이 지금 이제 이집트인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프리카 쪽에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이 이제 함의 자손들이 번성한 곳으로 또 아랍과 이제 이런 일부와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이집트 또한 함의 자손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집트를 일컬어서 성경이 에스겔서 23장 또는 16장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배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배운 곳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창녀짓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배울 때 이 이집트 종교의 특징은 뭐냐? 이집트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유일신, 한 하나님이신데 이 이집트 종교의 특징은 신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 사이에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종교는 또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정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고 또 대단히 신비주의적이고 또 주술적이고 그리고 또 사탄적인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음산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우상 숭배를 배운 곳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도 또 이러한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은 지금 저주받은 그 노아의 아들 계열에 속하는 그런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민족입니다.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7장에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서부터 보시면 보니까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을 내쫓으실 때 그 지금 위에 이렇게 언급된 그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언급한 것입니다. 곧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씨가 섞이지 않도록. 씨가 섞이면 문화도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네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떠나게 하고 이로써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이 종교가 가나안 종교가 대단히 그 이 형상들 어떤 그 새겨진 그 형상들을 가지고 이제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권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대단히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시팀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 모압의 딸들과 이제 행음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발람의 그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어쨌든 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물론 전이지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들의 그 우상 숭배를 이 직접적으로 배운 곳은 이집트였고, 4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있었던 그 기간, 살았던 그 기간을 제외하고 뭐 300 몇십 년 정도라고 생각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 배운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더 음란하고 사악한 그 종교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이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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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집트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빼올 때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기적들로 이 사람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 가지의 그 엄청난 그 기적들, 재앙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호받는데 이집트 백성은 다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하면서 은금 폐물을 다 이렇게 싸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는, 홍해가 정말 이 물이 양쪽에 벽처럼 쌓이고, 그리고 그 바닥이 완전히 마른 채로, 그 상태로 이 200만 또는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건너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있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세민하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아무리 좋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라도 뭐 40년 이상 가는 건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현대에 신고 다니는 것들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옷 한 벌과, 그렇죠? 옷과 지금 이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큰 기적인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민족이 광야의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대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처럼 대우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한 남편의 아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그래서 결혼 관계로 이스라엘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그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율법과 성막 제도를,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이게 죄고 저게 죄고, 이걸 하면 죄고, 또뭐 이걸 안 하면 죄고, 이런 죄를 규정하는 그런 율법,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이 형벌이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너 이건 하지 마? 너 하면 죽어. 이게 율법의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면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만 주셨다면 그러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죠. 인간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죄 지은 인간이 그 죄가 덮여지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제도였습니다. 그 성막을 통한 그 제사제도,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희생물이 있어야 되는 이런 제도들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피를 통한 대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붙잡혀 와서 그 짐승이 인간 대신 죽어가는 이 대신 속죄되는 이 대속의 이 교리를 보여주는 이 희생제도, 이것이 이제 이 제사제도의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이 희생물을 잡아와서 이걸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토록 중요한 이 일을 40년 동안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진정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잡아온 건데, 40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해서 한 건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셨을 때는 그건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인용한 이 구절은 이제 아모스 대언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리라.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이 아모스가 말한 이 구절을 지금 스데반이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마스커스 너머, 이게 바벨론이에요. 여기 지금 기운이라고 된 것이 지금 이제 램판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형상을 의미합니다. 형상이라는 뜻의 이제 단어인데, 이것이 아마 곧어이 고고학적으로 볼때 아마 이것이 토성을 숭배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성 세턴이라 그러죠. 토성. 이 토성을 숭배하는 그 신앙입니다. 사실 이 램판 또는 기운이 정확히 어떤 우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또 사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골자는 뭐냐?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늘그집 안에 혹은 자기의 품 속에 숨기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들이 공개적으로 이 금송아지처럼 막 이렇게 램판의 별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크게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런 이교적인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 죽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숭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40년 내내 비밀리에 백성들이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숨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스데반의 지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다. 이 아모스의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걸 숨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비밀리에, 은밀한 곳에 이 램판의 별을 숨기고 다니는 이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어디서 배운 거냐면 이거 이집트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서부터 분명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하고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던 날, 그날 그들의 수레 속에, 그들의 짐 곳곳에, 아니면 그들의 품 안에 이 램판의 별이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 빠져나올 때니까. 그렇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고, 습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부적과 같은 것, 그것을 지금 지니고 나온 것,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막 도망가고 있을 때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변심한 이집트 군대가 이제 다시 파라오와 함께 그냥 막 수많은 군대가 지금 철병거가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이스라엘 이 진영 사이를 딱 가로막으시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것이 지금 그 기둥이 더 이상 그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못 오게 막아주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신하는 것이죠. 이런 걸 경험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기적적으로 지금 홍해를 이렇게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집트 군대가 막그물 사이로 쫓아오는데 갑자기 물이 원상복구가 되면서 이집트 군대들이 그물 속에서 완전히 수장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그 중에도 지금 그 순간에도 그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보따리 속에 그들의 품 속에 뭐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이 램판의 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 이제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빵의 재료인 그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빵도 해 먹고 과자도 해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해 먹었단 말이죠. 그 하늘의 곡식이라고 표현된 그 만나, 이 천사의 음식이라고 표현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나마치나 4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 한구석에는 여전히 램판의 별이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아말렉이 쫓아와서 이스라엘의 뒤처진 후미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떨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양쪽 옆에서 받쳐주죠? 그러면서 큰 승리를 거두죠? 이러한 기적적인 전쟁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이 싸우러 나갔던 이 이스라엘 이 남자들의 집안 한편에는 램판의 별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전쟁을 싸우러 나간 그 사람들의 품 속에도 이 램판의 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이제 더뎌지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새로운 신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그거 섬기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난리가 났죠. 벌거벗고 뛰놀고 있을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받아왔던 이 십계명의 그 돌판을 깨버리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 채를 갈아서, 우리 저기 뭐야, 이 표현 중에 갈아 마신다는 표현이죠. 갈아서 그거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너 이거 이렇게 좋아?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그것을 불에 태워서 갈아서 그거를 물에 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마시게 했어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 한 구석에, 또 이 사람들의 이 옷 속 한 구석에 램판의 별이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때 지금 이 양이며 소며 염소며 비둘기며 이런 뭐 음식이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희생 헌물로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고 덮여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의 그 집과 그 사람들의 이 옷 속에는 램판의 별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꼭꼭 숨겨놓은 램판의 별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적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때를 썼던 것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백주 대낮에 자기 텐트에 불러들여서 가늠하려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청년,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들어가가지고 한창에 이 남자와 여자를 다 찔러 죽였었죠.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열두 정탐꾼의 보고 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면서,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면서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이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그들의 집안에, 그들의 품 안에 늘 뭘 품고 다닌 것입니까? 램판의 별을 품고 다닌 것입니다. 그럼 왜 이걸 들고 다녔을까? 왜 이걸 들고 다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왜 이걸 계속 들고 다닌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은 대단히 도덕적인 걸 요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교육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좋습니까? 그건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실 마음대로 사는 게 다 좋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타락한, 범죄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비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긋나 있어요. 우린 좋은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도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이 인간의 육신을 자극하고 이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교묘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뒤틀어서 이렇게 대단히 그 이 기괴한 것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단히 자극적인 것입니다. 이교의 모든 이교 숭배, 우상 숭배들은 대단히 자극적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을 막 불에 태워서 이렇게 신에게 드리면서 이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북소리를 울리면서 그래 사람이 엑스타시 상태에 이르게 하면서 그 아들이 이 불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 거. 이거 얼마나 자극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그냥 그 신전에서 그 신을 경배하는 행위가 그냥 성행위예요. 남녀가 들어가서 난잡하게 성행위를 하는 게 그 신을 경배하는 행위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닌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광야 40년 내내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한 발은 자기 이 집안에 꽁꽁 숨겨놓은 그 렘판의 별을 숭배하는 그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부적을 숨겨놓고 있으면서 그러한 생활이 과연 행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행복했을까? 아마 짜릿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외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외도라는 것이 분명히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깊은 만족과 행복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지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만족을 정말 깊은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사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의 이 사람들, 제사장들을 속여가면서 자기 집 안에 꼭꼭 숨겨놓은 그 렘판의 별을 숭배하는 그것을 유지할 때 짜릿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 그것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언제나 이 렘판의 별을 품고 다녔는데, 별은 내 가슴에, 그렇죠? 늘 품고 다녔는데, 그러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고발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램판의 별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품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새긴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숨겨놓은 어떤 신뢰의 대상이 있다면, 또 즐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램판의 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깊이 만족하는 법들을 배워가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다른 것들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삶에 어떤 남아있는 이 공허함, 이것을 채워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자꾸자꾸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 말씀보다 더 즐거운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TV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책이나 잡지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활동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떠한 모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그런 램판의 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과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이 음성을 듣고 행여라도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보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나누어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를 잡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잘 살펴보면서 내버리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